1980년대는 북과 남 모두에게 중요한 연대였습니다. 남한은 군사 독재가 물러나고 민주화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투쟁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북한은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이 수령만을 위한 독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잔혹한 독재 아래 북한 동포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20대의 청년들이 흰머리 비치는 40대가 됐습니다. 역사의 경류를 헤쳐나온 북과 남의 청년들, 그들의 시대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과 남 청년들의 시대 이야기, 조선민주화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최용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리광명 동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심각한 얘기를 나눴죠?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 지난 시간에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네. 북한 우리 북조선의 인민들이 어땠는지
네.
그리고 김정일이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나누기로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
오늘은 이제 남한에 대해서
그렇죠.
남한에서 사회주의권 붕괴되고 어떻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그 매우 궁금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 정부하고 이제 한국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간 의외였어요. 약간 의외.
아.
전혀 사회주의권이 붕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제 붕괴되니까
네네.
깜짝 놀랐죠.
네.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아, 지금 사회주의는 이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네.
사실을 이제 쉽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북한도 곧 붕괴될 것 아닌가?
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다 붕괴하는데
네.
그리고 중국도 개혁개방으로 이미 이제 벌써 올해부터 개혁개방에 나섰는데
네.
북한만 저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정부나 우리 한국 사람, 남한 사람 대다수는 이제 북한도 곧 붕괴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네.
또 이제 그 해에 이제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이제 갖고 북방 정책이라는 정책을 펴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리광명 동무도 북한에 있었을 때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네.
한중 간의 수교가 되고 남한과 네네네네. 중국과 수교가 네네. 되고 또 이제 고르바초프도 이제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도 하고.
네네.
그래서
들었습니다.
이제 소련과도 이제 수교를 맺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소련이 붕괴되고 네. 사회주의권이 붕괴됐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뭐 적극적으로 북방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네. 고르바초프랑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르바초프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당황스럽죠.
아, 그렇죠. 네. 네, 사회주의 소련이라는.
네. 네. 네.
남소련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스럽죠. 네.
왜 상대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붕괴시킬 생각도 전혀 없었고,
네네.
붕괴될 거라고도 생각도 안 했고.
아, 그때는 그렇죠. 저희들은 남소련 기뢰조당들이
예.
북방 정책이라는 걸 실시하면서
예.
중국도 끌어당기고
예.
또 고르바초프도 끌어당기면서 사회주의를 허물기 위해서 암암리에 책동했다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뭐 네. 소련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예.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하여튼 한국 정부나 한국 시민들, 한국 국민들은 좀
네.
굉장히 전혀 그럴 생각도 없었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붕괴되니까
아.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고 당황스러웠고
네.
그래도 뭐 이제 아 사회주의는 안 되는 거구나
네.
이제 뭐 자유주의 시장 경제만 이제 인민들한테 있을 수 있는 체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아 그러면 필연적으로 북한도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네. 네.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니
네.
그 다음에 등장한 김영삼 정부에서는
네.
실제로 북한 붕괴를 준비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동유럽 쪽에다가 우리 한국에 있는 정부 관료들을 다 하여튼 100여 명을 보내서
네.
그러니까 동독이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네.
어떻게 그 체제가 변해가는지 어떻게 그런 체제를 다 이제 관리하고 흡수할 건지
네네.
그런 거를 연구하고 배우고 오게 합니다.
아...
실제로 이제 북한 붕괴를 준비했었죠.
네네.
이제 이런 반응이 하나가 크게 있었고
네.
이제 또 다른 반응은 이제 운동권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 반정부 운동을 하던
네.
반체제 운동을 하던 학생 운동 네네. 대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운동권에서의 반응인데
네.
이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건지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무척 뭐 당황해했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를 예, 이상적으로 예. 바라보고 예, 또 북조선을 예. 옹호하고 찬양하던 대학생들이니까 당연하게
예, 예.
북조선이 망하면 우리가 이념을 걸었던 또 우리가 바라봤던 모든 게 허상이 아니겠는가 하니까 허탈감과 함께 또 실망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학생운동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민중민주 계열이라고
네네.
영어로 하면 PD파.
아.
그 다음에 이제 민족해방계열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NL파.
네.
아, 이제 두 가지 학생운동이 있었는데, 주로 임수경 씨 북한에 보낸 계열은 주로 NL계열.
아, NL계열.
민족해방계열.
네네.
아, 그니까 전대업 만들고 이렇게 했던 계열들이에요.
네.
이 두 가지 계열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민중민주계열 학생운동가들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동경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한국을
네.
남한을 소련식처럼 만들겠다.
네네.
혁명을 해가지고
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학생 운동을 했었고
아, 네. 막스 레닌주의 기초에서,
막스 레닌주의 아. 기초에서
네.
소련식으로 한국을 네. 만들어 보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건 엄청난 충격이었죠.
네.
자기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던 그 사회가
네.
붕괴돼 버리고
그렇죠.
붕괴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인민들의 생활은 처참하고.
네네.
뭐 아주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일단 자기가 믿었던 게 깨져버렸고
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얘기해왔던 게 다 부정돼 버렸기 때문에
네, 네.
그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가 됐죠.
네.
그리고 제 후배 중에
네.
같이 이제 제가 잘 아는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PD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그 친구가 소련에 갔다 와서
네.
소련에 갔다 와서 자기는 이 친구는 소련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친구인데
네.
소련에 다 다녀와서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아주 말 잘했거든요. 그 후배.
네네.
진짜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던 이 후배였는데 자기가 소련에 갔다가 소련 사회를 보니까 야 내가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었나 우리 한국을.
네.
정말 너무 큰 절망과 자책과 충격에 빠져가지고
네.
말을 더듬더란 말입니다.
아.
2년 정도 말을 더듬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정신 예. 충격이 대단하겠는데요.
네네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류가 학생운동에 있었는데
네.
사실 PD계열은,
네.
민족민주계열은 학생운동에서 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아.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면
네네.
한국 학생, 남한의 학생운동도 정리가 됐을 텐데
네네.
이 친구들은 오히려 소수파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예. 그래서 크게 학생운동 전체에 영향을 못 미쳤고
네.
이제 문제는 학생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민족 해방 계열,
아, NL계열.
NL계열. 제가 속해 있었던 임수경을 이제 북한에 보내고
네.
박성희, 성영승도 보내고
네.
막 통일 투쟁을 했던 그런 학생 운동 계열에서는 주류가
네.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사상이 확고했구만요.
그렇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네.
이 사람들은 소련식 사회는 안 된다.
네.
중국식 사회도 안 된다.
네.
오직 북한식 사회주의만이 우리의 대안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봐라 다른 데는 다 망해도 북한은 안 망하지 않냐
네, 그렇죠.
왜 북한이 안 망하느냐
네.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PD나 너네들은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다
네, 네.
오히려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신이 만만해졌어요
네, 네, 네.
아. 더 자신만만하게 이제 우리가 정말 옳다
네.
우리만이 옳다.
네.
그래서 이제 오직 북한식 사회주의만이 올바른 사회주의 노선이다.
네.
그런 신념을 오히려 더 강하게 가졌죠.
네.
물론 그 당시에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학생운동 지도자 중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인 김용환 씨 같은 경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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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부터 뭔가 심각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건 뭐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대다수의 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가들은 아까처럼 오히려 더 자신만만해지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일보다 더했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김정일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김정일 오히려 겁을 내가지고 네네. 노동당 가면 불러서 너네 잘못하면 우리도 차우세스쿠처럼 처형당하니까 네. 정신 바짝 차려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우리는 김정일보다 더 북한식 사회주의가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니까 그 김정일은 당 일꾼들 또 인민보안서 일꾼들 보위부 그다음에 검찰소 재판소 법기관 일꾼들 이렇게 해서 그 북한 체제를 받드는 이 기층 조직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간부들한테 내려보낸 그 얘기를 들어보면 보라 사회주의가 망하니까 당 일꾼이든 보위 일꾼이든 또 인민무력부 일꾼이든 장군이든 옛날에 그 당과 혁명에 충실해가지고 수령의 표창을 받고 또 인민들이 존경을 받던 게 다 어디 갔는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당증까지도 장마당에 나와서 몇 루블에 팔리는 이런 비참한 운명이 처해지니까 당신들 똑똑히 정신 차려 이러면서 엄청나게 닭달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그때 저희 아버지도 당일꾼이었으니까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동유럽이 망하니까 우리 북조선이 무척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이런 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제거래 하던 게 딱 막혔으니까 우리나라가 못 사는 건 바로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성 괴뢰도당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를 나라들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또 사회주의를 버리고 혁명을 접는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실업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의문점이 들고 이렇게 모순되는 과정에서 제가 청년 시절을 흘러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막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에서 네. 약간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권하고 그나마 이제 교역을 하던 게 거의 끊겼을 거 아닙니까?
네네, 끊겼습니다.
끊겼으면 이제 경제가 굉장히 더 어려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네. 사회주의권이 망했기 때문에 조선이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왜 갑자기 미제와 남조선 당국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은 없었나요?
아, 의문점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 북한 당국자들이 그 변명이랄까요? 설명은 그 사회주의 시장은 물물교역이었다. 북조선에서 생산된 콩이라든가 무슨 밀이라든가 아니면 철광석이라든가 석탄 이걸 소련이나 볼스카 중국 이런 데 보내면 또 대신 그 나라들에서는 입살이라든가 목화 또 자기네한테 필요한 군수물자 이런 거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 들여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던 게 사회주의 체제가 딱 허물어지니까 그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은 오직 달러에 의한 국제통화 아닙니까? 달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다 나니까 자기네 그 경제가 타격받는다 이러면서 미국을 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화살이 세계의 유일이 사회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 돌린다 이러면서 엄청 미국을 욕하는 겁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미제와 괴뢰도당 이러면서 남측을 엄청 또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승해서 북방정책위 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 허물기 위해서 소련을 설득하고 또 중국을 설득하게 해서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고립 압살시키기 위해서 질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김정일이란 로자에서 한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라, 사회주의가 허물어지다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소련이 우지하던 동유럽 나라들은 경제권이 완전히 망했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이 말, 말하자면 그 세브라고 그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그 경제연합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안 들었다. 1956년도 조직된 그렇죠, 거기는 안 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 수령님께서는 앞을 내다보시고 우리 자립적 민족 경제로선 말하자면 우리 힘으로 경제를 건설하고 우리 손으로 이 땅이 사회주의라운 건설한다 이 사상 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데 들지 않고 그래 불룩불가담이다 이런 겁니다. 그 어떤 불룩에도 가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자립적 민족 경제를 일대으시은 이 수령님 이 은혜 때문에 공화국의 경제는 탄탄하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우월성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가 보라. 그러니까 우리 수령님도 위대하다 이러면서 선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또 그 말은 또 서로 상호 또 안 맞는 측면이 많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동유럽의 그런 사회주의권의 경제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고 네. 자립적 민족 경제를 이제 구축이 왔다면
네.
사회주의권이 붕괴돼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예. 자꾸 그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자립적 민족 경제 로선이라면 당연히 소련이 망하든 동유럽이 무너지든 상관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그 나라들에서 뭐 무슨 뭐 뭘 뭐 기름을 주든 안 주든 상관하지 말고 자립적 민족 경제 로선이 탄탄하다면 영향을 안 받고 꿋꿋하게 북조선 혼자서 경제가 발전하고 이민생활이 풀리고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때부터 한 완전한 쇼크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모스크바 하바롭스크에 그 벌목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
사회주의 문헌할
예,
때.
그렇죠.
그때 그 시기를 체험해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간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야, 이게 옛날하고 다르구나. 엄청 힘들다. 돈 벌기 얼마나 힘든지. 야, 이 전쟁이다. 못해 먹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때 하바롭스크 리머프 대표 겸 당비설 들어갔던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엄청나게 힘들더란 말입니다. 아, 이거 사회주의 문헌하니까 우리 북조선에서 가는 사람들도 살기 힘들고 돈벌이도 힘들어졌구나. 이걸 느끼단 말입니다. 오직 달러만 결제되고 루블리는 종이장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은 그거 들으면서 아, 소련 루블이나 북조선 돈이나 갖고 갔구나.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종이도 똥펄이라 그랬거든.
예, 예, 예.
위안은 완전 그 신주머지도 하고 달러는 뭐 북조선도는 그 휴지자이란 말이에요. 똥펄, 똥펄했습니다.
똥펄?
네, 똥펄.
똥펄.
네.
무슨 뜻이에요?
휴지장도 못하는 종이란 소리입니다.
아. 아이고, 휴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루블하고 우리 북한 돈이.
네네. 그 사회주의 소련이 무너나고 또 예. 동유럽이 그저 무리로 쓰러질 때, 그때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 민족해방계열은 오히려 북한식 사회주의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더 확신을 가졌었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예. 김정일보다 더 엄청난 그 신념을 가졌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북조선에 사는 우리도 좀 회의심을 느끼는데,
예.
아니 어떻게 그 김정일보다 더 강한 신념을 또 김정일을 부들부들 떠는 이런 그 사회주의 그 붕괴에서,
예.
오히려 이 열린 사회에서 그런 신념을 안고 있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제 돌이켜보면
네.
얼마나 철없는 생각이었는가.
네.
결론은 그거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회주권이 막 붕괴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도 이거를 이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네.
북한에 관련한 자료를 대학생들이 마음껏 접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네.
우리는 이제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자료 접근이 안 되고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
네.
막 그 체제를 선전하는 영화.
아.
그런 뭐 체제를 선전하는 책자.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
네. 네.
이런 책만 막 지하에 유포되고.
아.
그러니까 북한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예, 평가할,
정확히
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어요.
접근이.
예, 접근이 일단 안 돼 있었죠. 물론, 이제 김용환 선배 같이 좀 이렇게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네.
이제 깊이 있게, 그러니까 북한 TV를 보면서 북한 인민들의 표정을 읽으면서 그 표정 속에서 뭔가 이제 진리를 찾아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대다수의 학생운동가들은 그 정도로 정밀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책자,
네, 네.
우리가 접하는 어떤 북한의 영화.
네.
근데 그런 영화를 또 이제 정부에서 못 보게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옳은 좋은 일 것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 그런 게 성립돼 있었어요.
네, 네.
정부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책은 못 보게 했고,
네.
북한의 영화는 못 보게 했고, 북한의 노래는 못 부르게 했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저 정부는 나쁜 정부이기 때문에.
네, 네.
북한은 좋은 걸 거다 하는 역편향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는 되게 제한돼 있었고,
네.
상식적으로 다른 사회주의는 다 붕괴되는데
네.
북한만 건재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북한은 아주 폭압적인 사회이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북한은 정말 뛰어난 사회주의 체제이거나.
그러니까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하죠. 네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생각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네.
특히 민족해방 계열들은
네.
극악한 체제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당연히 저기는 뛰어난 체제일 거다. 네. 사회주의 체제. 네. 그리고 당과 인민이 잘 결합된.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북조선말로 하면 예. 당과 수령 인민대중이 예, 그렇죠. 통일 단결된 예, 일신 단결된
그런 아, 체제일 그렇죠. 거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 체제이거나 아니면 극악한 독재 체제 예. 둘 중에 그러니까 루마니아 체제보다 더 극악한 체제이거나 네네네. 그래야지 유지되니까. 그런데 네. 이제 아까 같은 우리의 그런 사고의 습관 네. 쭉 그런 습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때 반정부적인 운동을 하고 있었고 네. 정부에서는 북한을 못 보게 하니까 아. 이 나쁜 사람들이 못 보게 하는 저기는 좋은 걸 거다 하는 생각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렇죠.
네. 우리가 저 정밀하게 북한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은 아직 부족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환 선배같이 뛰어난 어떤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극소수 외에는 네. 계속 이제 북한을 지지하고 네. 네. 북한식 사회주의가 옳다 이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대규모 우리 주민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네. 야 저게 뛰어난 사회가 아니었고 네. 루마니아보다 더 나쁜 체제였구나.
그러니까 그 북조선에서 대량 아사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대량 아사 나오는 이 소식을 어떻게 접했습니까?
그것을 네. 일단 그 소식을 접한 건 96년부터 아. 96년, 97년 뭐 2억간의 북한 동포들이 죽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좀씩 나와요.
아 그런데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거나 내지는 네.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네네.
선상 어떻게 북한에서 동포들이 죽는단 말이냐. 네네. 노동당 간부들이 자기 먹을 것은 안 먹더라도 북한 인민은 먹여 살릴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를린에 있는 최정남, 네네. 박승일, 성용승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지금 북한 상태가 어떠냐. 네. 또 인민들이 죽고 있냐. 네. 죽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 그럼 두 번째 제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북한 노동당 간부는 물어봤더니 네. 노동당 중앙 간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 딱 두 마디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네네.
아 이거는 노동당 간부들이 북한 인민을 위해 사는 사회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구나.
네네.
딱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 저는 그때부터 막 엄청난 고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말도 더듬었겠습니다.
아. 예, 예, 아. 또, 예, 말 더듬는 것보다 더 큰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리광명 동부도 힘들었을 것이고.
예.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예, 예. 자, 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사회주의권 붕괴에 대해서 리광명 동무와 최홍재가 겪은 여러 가지 갈등, 고민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남한과 북한의 모습을 조명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것을 약속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홍재,
리광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